7세기 중엽, 7세기는 굉장히 오래됐죠. 7세기 중엽에 이슬람의 신봉자들이 세운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사라센 제국이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사라센 제국. 세계사를 배우면 사라센 제국이 나옵니다. 인도 북부, 또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두고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광활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사라센 제국에는 1200년 동안 많은 왕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압둘라만 3세를 최고의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는 49년 동안 이 사라센 제국을, 통치하면서 1년에 받은 세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당시에 받은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3,30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로 생각하면 엄청나죠. 육군과 해군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압둘라만의 후궁은 3,321명이나 두고 있었대요. 사람인지 뭐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몇 명의 자녀를 낳냐? 616명. 엄청나죠?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 놀라도 좀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안 놀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있고 대제국의 절대 왕권을 가진 이 왕이 죽기 전에 남긴 말, 그 뭘까? 나는 언제나, 그 다음 뭘까요? 나는 언제나 불안했다.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언제나 불안했대요. 단 한순간도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데가 없었고, 자기 평생에 정말 행복한 날은 2주, 딱 2주, 14일 뿐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이 한 나라의 대제국의 절대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압둘라만이었지만, 그의 스토리는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거리가 언제나 있었던 사람이라면 별 근세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뭔가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닌 우리들이야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 미국 국립암 센터에서는 인간의 근심 유행을 다섯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인간의 근심 유형, 무엇을 주로 근심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주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관심사입니다. 자기가 관심하는 분야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근심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근심을 만들어낸다. 둘째는 변화. 삶의 어떤 변화가 근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내가 바뀌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근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판입니다. 타인에게서 나타날 부정적 반응들. 그게 비판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비판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남이 여러분들을 비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네 번째는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위치와 자리에서 오는 문제가 그를 신뢰를 억누르고 그 압박해 오면 근심이 생겨나게 돼요. 당연한 거죠. 다섯 번째, 양심의 가책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지부가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양심. 양심은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근심의 유행을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가 근심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근심이나 염려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없어져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사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을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근심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근심할 거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 근심할 것이 없으니 근심에서, 염려에서 자유하고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하지 말라는 헬라 원어는 메타라세스토. 뭐 헬라 원어인데요. 여기서 메는 영어로 노,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타라세스토라는 말은 요동친다. 파도에 의해서 배가 뒤 흔들린다. 불안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에도 어떤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에서도 근심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 근심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근심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겉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반복해서 끄덕끄덕 말씀했죠.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더 압도적으로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착착착착 그냥 맨발로 걸어보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거는 절대자고 이분은 완전히 로마를 완전히 단칼에 한마디에 다 쳐부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이 세상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제국까지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왕이 될 때 우리가 다 한자리 세야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엉뚱한 기대죠. 그래서 이런 능력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고 높은 권세를 하나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낙심이 되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됐냐? 예수님 죽고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근심을 이겨내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으니 나로 말미암아 갈 수가 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들 날 따르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가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느니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여러분들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을 줄 압니다. 여기 근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근심을 해결하는 그 하나의 비결은 하늘나라 소망을 주셨다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사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이 새파랗잖아요. 저 하늘이 없다면 우리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겠어요? 하늘이 없다면 해와 달과 별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겠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근심은 완전히 없어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겨낼 만한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3층 하늘에 갈 자가 없느니라. 절망과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 감히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제자들을 올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위로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가 예비하겠다. 거처를 예비한.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 있는 대로 영접하여 너희도 거기에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고난, 우리의 근심을 주는 질병,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원통함, 또 불의의 사고 등등으로 가지게 되는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참 이것이 약하지 않느냐? 세상에 살면서 무엇의 소망을 갖고 삽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과 근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근심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큰 근심거리, 죽음, 이 죽음도 부활, 다시 사는 부활과 천국 소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폰 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한다. 가상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있는 물건이나 있는 시설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데폰이란 말. 그러니까 천국은요.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하는,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층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실제하는 곳임을 말씀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더 구체적인 위로를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천국의 특징 일곱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특징은 술래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술래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술래임이 있다는 거예요. 술래임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슬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슬레임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죠. 내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축복으로 내가 천국에 가 살 수 있게 된 사람이구나라는 슬레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첫 번째로 자리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심령의 특징입니다. 술래임입니다. 두 번째는 밝음입니다. 천국의 특징, 밝음이죠. 천국은 어둠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음침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도 없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특징,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곳이죠. 정말 환희가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말에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겠죠. 네. 참 행복하다는 어떤 생각이 다 없잖아요. 네. 그런데 천국만큼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 근심 걱정이 없이 어떤 내 심령을 짓누르는 어떤 짐 같은 것이 없는 행복. 다섯 번째는 감사. 감사만 있는 것이 천국이다. 또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따뜻함이 있는 곳. 따뜻함이 있는 곳. 참 올겨울이 참 추웠는데요. 추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천국은 따뜻하대요. 아, 열대 기구가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죠. 어쨌든 따뜻함. 엄마 자궁 같은 따뜻함. 아마 그 정도겠죠. 일곱째는 아름다우면, beautiful. 아, 정말 아름다움. 제가 스위스를 갔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말로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산들 보면 뭐 그냥 그냥 봉우리처럼 올망졸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위스에 사는 그렇지 않아요. 계곡이 깊고 산들이 깎아지르듯이 쫙 되어 있고 조금 이제 산들이 좀 완만한 곳에는 참 풀 깎아가지고요. 여기에 풀 기르는데 인공적으로 산에다 풀을 길러요. 그게 이제 방목을 하는 소들, 젖소떼들이 확 몰려다니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사람은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명이 참인 가끔입니다. 참 아름답다. 이 천국의 특징이죠. 자, 이런 실제적인 천국의 특징들은 이 땅의 죽음과 근심의 문제를 작아지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하며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믿음의 위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 그런 받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300년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죽음까지 각오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정말 믿음을 지킨 300년 동안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머물렀던 고통의 장소, 그곳을 지하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본 사람들이 그 문구를 읽어보고 그들이 거기에 기록하여 있는 문구들이 부정적이지 않고 어둡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하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살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행복해하고 언제나 즐거워하고 언제나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지하 카타콤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모습과 글들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진짜 고향을 찾았고 하늘의 고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하며 근심하지 않고 지하에서 핍박자 내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생활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보다 더 기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기업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가봐야 알죠 라고 말하면요 안 가본 지금은 나 모르겠다 얘기죠. 나 안 믿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어떤 그 인간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도 전혀 없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다.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국을 표현할 때 숫자를 주로 가지고 표현했는데 왜 숫자를 가지고 천국을 표현했냐면요. 이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잡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 베드로 위세에 다 잡혀가지고요. 처참한 죽음을 죽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밤모습에서 유배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표현할 때 암호를 썼어요. 그 암호가 숫자입니다. 그 암호 숫자는 7과 12라는 숫자입니다. 이 7과 12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7과 12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방문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제자 수. 그래서 제자가 몇 명입니까? 열두 제자.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사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에서의 삶을 다이나믹한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다이나믹한 공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조용하게 지내는 곳이 아니라 아주 생명력 있고 아주 활동력이 아주 많은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에게는 성령의 계시가 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그 음성 계시는 천국은 바로 다이나믹한 아주 활동이 아주 그 활발한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가 영적인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 백성들의 역동적인 그 교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충만한 만족이 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삶을 사는데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 내려놔도 됩니다. 대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꽉 채우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은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이나 또 인본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제일 거부되는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다 종교에서 아닌데 라는 자기들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제일 걸리는 말씀이죠. 이방 종교인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은혜가 없으면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면제되고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지옥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재하는 개인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두 강도는 평생 죄짓고 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회개하겠고 예수님 믿어서 멸망과 저주에 형벌이 없는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숨진 순간에 예수님이 그 옆에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 만나게 돼. 참 이 사람도 되게 기고한 인생인지 몰라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가지고 이거는 죽여야 된다 해서 십자가형을 때렸거든요. 십자가 못 받겠는데 딱 그날에 예수님도 같이 옆에 죄 못 받겠어. 참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올해로 106세인 김형석 교수님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병과 가난으로 나는 가슴에 사무쳤던 슬픔이 있었다. 나는 늘 근심 덩어리였다.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 늘 병약했던 자기를 쳐다보면서 근심 어린 심정으로 야야 네가 20살까지만 살아다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산에서 울며 기도하며 이 다음에 커서 주님의 일을 돕겠다고 했는데 신비하게도 몸이 치유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에 많은 것을 공부하였고 공부를 할수록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책에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이렇게 오래 살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단 하나의 기적조차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전능자다라는 이런 사실을 믿게 되면 나는 그런 기적이 전혀 없어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참 진짜 신앙이죠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시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기적이 없어도 나는 믿겠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내 앞에 살아있는 증거를 내 탄에 보여봐 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김현석 교수님처럼요. 그런 기적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나는 믿겠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진짜 고백. 밋밋한 일상생활 가운데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4년 전에 별세한 이어련 박사도 이전에 살아계실 때 딸아이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도 기적을 봐야 내가 하나님 따르겠다고 해요. 이 인문주의 학자이니까 뭐 여러 책들을 섭렵하고 거기에 정통한 인문주의 박사였죠. 그러니 뭐 성경도 그 중에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는데 자기 딸이 아마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 앞이. 그래서 눈을 밝혀서 보게 하여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겠다. 그 후에 이분의 기도 덕분인지 그 후에 기적적으로 딸이 앞을 보게 됩니다.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딸아이의 눈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의 마음에는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이 결국 실제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어련 구스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셨어요. 구원받았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구원받을 자도 없고 제사함을 받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천국 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언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right.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더라는 정관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때 영문법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 더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 맹성교회로 할 때는 더 맹성처치라가 됩니다. 어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더 맹성처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길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 할 때 내 예수님 자신이 내 앞에 유일한 더 정관선을 붙인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뜻. 내가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다. 내가 유일한 그 진리다. 내가 유일한 그 생명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와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임재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 진리의 사실이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 속에서 이 유일한 인생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하늘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므로 근심에서 놓임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